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 씨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의 DNA 표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다툭 세리 압둘 사마마트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경찰서장은 오늘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김정남 씨의 시신을 인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마마트 서장은 말레이시아 외무부를 통해 현지 북한 대사관에 DNA 확인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현재 북한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마트 서장은 또 김정남 씨가 사망 당시 복수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남 씨는 사망 당시 이름이 김철로 적힌 한 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항공권도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돼 있었다고 사마마트 서장은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현재 상황은 이상적이지 않다며 당장 러시아와 군사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이루기 전에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와의 공감대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부와 협력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활동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벌써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이룬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엉망인 국정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며 국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엉망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론들이 정부에 피해를 주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면서 언론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취임 뒤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독일 뮌헨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합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펜스 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을 안심시키고 유럽과의 관계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는 18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과 유럽이 강력히 연대할 때 최고의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터키군은 오늘 시리아 북부 도시 알바브 타란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알바브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터키는 새해 첫날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이 알바브와 라카에서 모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키군은 성명에서 알바브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며 ISIL의 저항은 대대적으로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다음 목표는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남부의 한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어제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75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망자 가운데 30명은 어린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SIL의 한 선전 매체도 파키스탄 신디주 세완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의 희생자들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21세기는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지식의 격차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한 미래학자는 앞으로 펼쳐질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인터넷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구가 전 세계 70억 가운데 약 40억 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인터넷 선 설치 공사와 또 비용 같은 이 어려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떠다니는 풍선을 직접 제작해 접근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풍선이 아니고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 실시간으로 바람과 또 거리를 예측할 수 있고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보의 격차 없이 모두가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을 떠다니는 인터넷 풍선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긴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1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브래드의 노래입니다. 나를 지금 데려다 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Take Me Now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need, baby, I need your love right now. And I want, baby, I want to show you how. Come on, you know that we've waited long enough, and now it's time, time to be lovers. I try to be all. Maybe it's worth it all for you. And it hurts making me wait for you this way. I can't go on. So come on and tur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벽 전격 구속됐습니다. 한국 재계 1위 총수의 구속으로 한국 사회와 재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서는 펜스 부통령은 유럽 우방국들과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타이완을 찾는 중국 단기 유학생의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군요.
네, 한국 재계 순위 1위, 연 매출 2,6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새벽 전격 구속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여러 재벌기업 총수들이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구속된 전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그룹 창립 79년 만에 그룹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 왜 구속됐는지 살펴보죠.
네, 최근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기업들의 돈을 끌어모아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관계자들은 재판에 계류 중인데요. 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재벌이 바로 삼성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삼성 관계자들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에 따라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네, 지난달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법원은 삼성이 거액을 낸 것은 맞지만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서 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삼성 측은 돈을 내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다며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것은 아니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번 주 초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법원이 특검팀의 영장 청구 사유를 인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섯 가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요?
네, 지난 2015년 삼성전자가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최순실 씨가 세운 독일 회사 고레스포츠와 거액의 계약을 맺고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중 최대 금액을 출연하는 등 모두 3,600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미 여러 그 주요 외국 언론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그룹 전체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많은 한국인이 삼성의 위기가 나라 경제를 해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고요. AP통신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그간 재벌에 관대했던 한국 사법부에 대한 시험대로 여겨졌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특별검사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 중국 신화통신 등 다른 여러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일제히 오늘의 주요 소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특검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지난해 12월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팀이 꾸려진 후에 지금까지 다각도의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안이 워낙에 방대하고 관련 인물도 많기 때문에 현재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만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28일로 수사는 접어야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이 펜스 미국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방문하게 될 나라는 유럽 국가들인 독일 뮌헨과 벨기에 브뤼셀인데요.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을 안심시키고 유럽과의 관계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특별히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내일 독일 뮌헨에서 제53차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 뮌헨 안보회의에 미국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겁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이 강력히 연대할 때 최고의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뮌헨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의 관계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반면 유럽과 미국의 군사동맹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무용지물이며 구시대 유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자국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해 방위비를 늘리지 않는 회원국과의 관계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벨기에 브뤼셀이라고 하면 이 나토의 본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이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거군요.
네, 펜스 부통령은 브뤼셀에서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옌스 슈툴벤데르크 나토 사무총장 등을 만나는데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러시아 위협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말에 나토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독일을 방문했는데요. 요즘 그 미국 정부의 주요 강요들의 외교 행보 분주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G20 외교 장관회의에 참석해서 미국의 외교 수장으로서 첫 국제 무대에 섰는데요. 특히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이 틸러슨 장관은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예, 자 틸러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틸러슨 장관은 라브로프 외교장관에게 미국은 미국에 도움이 될 때 러시아와의 협력을 고려할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다르다면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의 일정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이완을 찾는 중국의 유학생의 수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타이완으로 단기간 유학하는 중국 학생의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타이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16년도 중국 유학생 수는 34,114명이었는데요. 올해는 32,648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학위 과정 유학생은 2016년에서 2017년 9,327명으로 약 1,500명이 증가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사실 타이완 내 중국 유학생 수는 10년 전에는 겨우 823명에 불과했는데요. 그간 꾸준히 증가해온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단기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해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선 이래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 북부 밍추안 대학교는 중국 유학생 수가 지난해 9월과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기간 새 3분의 2나 줄었습니다. 또 타이완 남부의 한 사립 기술학교의 경우 당초 200명의 학생이 등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 9월에 겨우 10명만 등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당부는 유학생의 수가 줄어드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교육계는 정치적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타이완의 자녀를 유학 보낸 중국의 부모들은 안전도 많이 우려한다고 합니다.
예, 자 안전에 대한 우려라면 어떤 것일까요?
네, 지난해 7월 버스에서 불이 나 이 본토 중국 관광객 2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이번 달에는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전복돼 32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 불투명한 관계 역시 중국 유학생들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가짜뉴스를 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했던 로버트 하워드 퇴역 해군 중장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 또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의 친구가 총기 제공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시인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1시간 이상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원래 이날 기자회견은 새로 노동장관 지명자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앤드루 퍼즈더 노동장관 지명자가 불법 가정부를 고용하고 세금을 회피했다는 논란 속에 수요일 자진 사퇴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산더 어코스타 전 민권 담당 법무차관보를 새로 노동장관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이 어코스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된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중남미계 장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어코스타 지명자는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코스타 지명자가 세 차례나 이 상원 인준을 받은 일이 있다면서 훌륭한 노동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코스타 지명자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처음에 기자회견 초기에 초반에 잠깐 언급됐을 뿐이고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른 얘기에 할애됐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내세웠고요. 그 다음은 언론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연계 의혹 속에 사임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퍼즈더 노동장관 지명자가 논란 속에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출범 초반부터 삐걱거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정비가 잘 된 기계처럼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incredible progress. I don't think there's ever been a president elected who in this short period of time has done what we've done.
네, 그동안 놀랄 만한 진전을 이뤘다는 건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일을 해낸 대통령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엉망이 된 상태를 물려받아서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통제 불능일 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기관 관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고 이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 신문과 이 CNN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Russia is fake news. Russia, this is fake news put out by the media.
네, 러시아 관련 보도는 가짜뉴스이고 언론이 꾸며낸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이나 러시아 정부 측도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이런 뜻을 자주 내비쳤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앞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사임한 플린 전 보좌관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플린 전 보좌관은 취임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했고 또 이런 사실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논란 속에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플린 전 보좌관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면서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대사 사이에 오간 대화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을 기소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보가 자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행정부에 관한 정보를 흘리는 관리나 분석가를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보 누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거듭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그 미국 내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자 없는 날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하루 직장에 나가지 않고 휴업을 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도를 보여준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요즘 미국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이를 대체할 새 행정명령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issuing a new executive action next week that will comprehensively protect.
네, 미국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7개 나라는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이 종교차별이란 논란 속에 소송이 제기됐고요. 이 법원 명령으로 현재 이 행정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행정부가 이를 잘 해낼 것으로 본다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 속에서 지난 월요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퇴역 해군 중장인 로버트 하워드 제독에게 이 보좌관직을 제안했는데요. 하워드 제독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거절한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하워드 제독은 성명에서 순전히 이 개인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다 이제 가족과 재정적인 문제를 돌볼 수 있게 됐는데 이 백악관 보좌관직을 맡는다면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워드 제독은 올해 60살로 이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씰 출신인데요. 중부군 부사령관을 지냈고 퇴역한 뒤에는 방위산업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플린 전 보좌관의 후임으로 앞서 세 사람이 거론이 됐는데요. 하워드 제독이 거절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다른 두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까요?
네, 뭐 글쎄요.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하워드 제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BS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 등은 하워드 제독이 국가안보보좌관직을 고사한 것은 이 안보팀을 원하는 사람들로 꾸미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라는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워드 제독 외의 인물로는 현재 보좌관 대행을 맡고 있는 조셉 키스 켈로그 퇴역 육군 중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샌 버나디노 총기 사건과 관련한 인물에 대한 재판이 어제 열렸군요.
네, 지난 2015년 말이었죠. 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총기 사건의 용의자에게 이 총기를 제공했던 이 엔리케 마르케스 씨에 대한 재판이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리버사이드 연방법원에 출석한 마르케스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이는 예상됐던 일인데요. 앞서 마르케스 씨는 검찰과 이 사전 형량 조정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전 형량 조정이라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주는 걸 말하죠.
예, 자, 형량을 낮춘다면 어느 정도나 줄여두는 건가요?
네, 뭐 그건 뭐 재판 결과를 봐야 할 텐데요. 이 마르케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1일에 열립니다. 협상 합의를 보면 이 마르케스 씨는 테러 분자들을 지원하고 이 총기 구매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고 25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형량이 몇 년이나 줄어들지는 이 판사에게 달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 2015년 12월 2일에 이 캘리포니아 남부 샌 버나디노에서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부가 총기를 난사해서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범인 사이드 파룩과 그의 아내 타쇼핀 말릭은 도주 중에 경찰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후반인 두 사람이 사건을 저지르기 오래전부터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은 이 마르케스 씨 한 사람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들이 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다 숨졌기 때문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마르케스 씨가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시인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네, 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범행에 사용된 무기를 구입한 혐의, 또 별도의 테러 사건을 공모했다는 혐의입니다. 총기 난사 범인 이 파룩이 범행에 사용한 무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케스 씨인데요. 마르케스 씨가 2011년에서 2012년에 이 자동소총 두 정을 구매했고 이 총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서도 없이 이 파룩에게 총기를 전달했다고 법무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마르케스 씨는 또 파룩과 함께 다른 테러를 공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2005년에 이웃으로 만난 두 사람이 2012년에 지역 대학교에 파이프 폭탄을 던지고 이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 또는 이 고속도로에 폭탄을 투척하고 지나가는 차에 총격을 가하는 그런 내용의 테러를 모의했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건 모두 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마르케스 씨는 그렇지만 이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과 본인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마르케스 씨는 지난 2012년에 파룩 씨와 관계를 끊었고 2015년에 샌 버나디노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테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전드와 신티아 에리보의 노래입니다. God Only Knows, 오직 신께서만이 알고 계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As long as there are stars above you, you never need to doubt it. I'll make you so sure about it. God only knows what I'd be without you.
If you should ever leave me, though life would still go on, believe me, the world could show nothing to me. So what good would living do me? God only knows what I'd be.
So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결정을 사법부가 막을 수 있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미국 정부의 견제와 균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권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15일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Our security is at risk. Our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and rule of law is at risk.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 제재를 행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핵심 권력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이해하려면 먼저 권력 분립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법을 만드는 입법권,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사법권, 이렇게 정부의 핵심 권력을 세 개의 다른 기관에 분배하는 것을 권력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입법부, 즉 의회가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방정부의 핵심 권력을 셋으로 나눔으로써 어느 한쪽이 정부 권력을 독차지할 가능성을 줄이고 또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 권력 분립을 헌법에 처음 명시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권력 분립의 개념 자체는 미국이 세워지기 전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권력 분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정부를 세운 나라는 미국이 처음입니다. 또 미국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유지되게끔 하는 장치가 바로 견제와 균형인데요. 우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지만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발효되기 앞서서 의회는 대통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기능이지요.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의회에 돌려보낼 경우 의회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했어도 그 법안이 법으로 확정됩니다.
As we confront these realities, how should America respond? My answer is simple.
지난 1월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현재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강요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장관이나 대사 등 정부 고위관리를 임명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인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지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의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란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고발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걸 말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또 다른 예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 들어간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일단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면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겁니다.
사법부와 입법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사법부, 그러니까 미국 연방 법원 역시 의회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헌 심사권이 있는 건데요. 의회가 법을 승인하고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지만 의회와 대통령의 행동이 합법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 대통령은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이 바로 좋은 예가 됩니다. 지난 10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세울 권한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연방 판사를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이를 인준하는 기관이 의회인데요. 하지만 판사는 종신직으로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정부나 의회가 판사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기능 역시 의회와 행정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면 의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가 되죠. 하지만 미국에서 헌법을 수정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인데요.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ump the gun. Jump the gun입니다.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네, 본문에서 제가 토니에게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어제 면접했던 지원자 어땠어? 라고 묻자 토니가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괜찮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제가 Wait, already? 뭐? 벌써?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너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그게 말이야, 능력이나 성격 모두 내가 원하던 쪽인 사람이라서 그랬어.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is jump the gun. Jump the gun. If you jump the gun,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oo soon and act too hastily. 네, jump the gun은 성급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 긴장해서 출발 신호인 총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데서 생긴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친구에게 You have to be more careful and not jump the gun.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re's another example. Jake raised his voice at me before he even knew the whole situation, but later he apologized for jumping the gun. 제이크는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나한테 목소리를 높였어. 그런데 성급하게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jump the gun.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jump the gun. 성급하게 행동하다. Jump the gun.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이슨 워커가 부른 다운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on't know where I'm at. I'm standing at the back and I'm tired of waiting. Waiting here in line. Hoping that I'll find what I've been chasing. I shot for the sky. I'm stuck on the ground. Why do I try? I know I'm gonna fall down. I thought I could fly. So why did I drown? I'll never know why it's coming down, down, down. I'm not ready to let go, 'cause then I'd never know what I could be missing. But I'm missing way too much. So when do I give up what I was wishing for? I shot for the sky. I'm stuck on the ground. So why do I try? I know I'm gonna fall down. I thought I could fly. So why did I drown? I'll never know why it's coming down, down, down. Oh, I am coming down, down, down. Find another way around. I don't wanna hear the sound of losing what I never found. I shot for the sky. I'm stuck on the groun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27년 2월 17일 오늘.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교육자 요한 하인리 페스텔로치가 8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745년 스위스의 취일에서 태어난 페스텔로치는 9살 때 아버지를 여의지만 목사였던 할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갖게 됩니다. 이후 취일이 대학에 입학해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된 페스텔로치는 26살 때인 1771년 노이호프에 농민학교를 세워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야학을 하게 됩니다. 이어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스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페스텔로치는 슈탄스의 고아원을 설립해 전쟁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평생을 교육에 바치게 됩니다. 페스텔로치는 어린이는 그들 자신들만의 고유의 세계가 있는 인격체임을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 어린이를 무시했던 교육관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페스텔로치는 또한 어린이들에게 참다운 교육을 함으로써 올바른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생을 교육 사상가로 활동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한 페스텔로치. 그는 현재까지도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79년 2월 17일 오늘. 중국이 베트남을 전격 침공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군이 중국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소련 정책을 취한 베트남이 친중국 정책을 취하고 있던 캄보디아를 점령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중국의 베트남 침공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20여일 만에 중국이 제안한 외무 차관 회의를 베트남이 받아들이면서 전쟁은 종결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